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면서 과연 내 자신이 의인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죄인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또 마태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세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그 얘기는 단순히 우리처럼 가까운 사람이 뭐 약속해서 함께 식당과 밥 먹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제, 그걸 의미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함께한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는 정상적인 행동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리나 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행동을 비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또 그 행동들은 항상 그 유대 사회에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중풍병자에게 재산받았다는 이러한 그 말씀도 결국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행동 때문에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된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문제 그건 아니죠. 만약 그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한 그 장면을 서기관도 받고 또 제사장도 받았다면 그들도 함께 나서가지고 똑같은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왜 예수님의 행동이 왜 그토록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행동이었느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무소의 직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때 그 세리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세운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세리였어요. 유대인을 세워가지고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세리들은 뇌물을 또 이제 받죠. 뇌물을 받으면서 또 같은 유대인인데 그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막 징수하면서 이제 괴롭히는 또 그런 일도 예사가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 세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악하게 보는 것은 단지 뭐 세리 일을 하면 뇌물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이 유대를 괴롭히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로서 일한다는 것 그러면서 같은 민족을 괴롭힌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에 그 당시 친일파 노릇 하던 뭐 고등계 형사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국 사람이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생각하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련 당시 유대상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취급 안 해버리고 아주 그 이방인처럼 그런 취급을 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죄인도 뭐 죄를 짓고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도둑질했다거나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죄인도 유대 사회에서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도덕적인 규범과 또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규례를 모아한 법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할라카라는 그런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은 성경의 규례를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가령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그런 규례들, 또 이방인 교제만 안 된다 그런 규례들, 또 안식일에는 화장하지 말아라, 또 그런 것, 또 일정한 거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규정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할라카라는 그런 이제 법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유대산 죄인으로 그렇게 그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세리나 또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 아주 큰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죠. 상종도 안 하고 아예 이방인처럼 멸시를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고 아예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대로 이제 완전 낙인 찍혀버린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성전 제사에도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건 하나님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규례가 있어요.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런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규제를 이제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창기들은 아예 하나님의 그 전에 나올 수도 없는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그들이 헌금한 건 아예 받을 수도 없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 밀쳐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볼 때에는 그건 비난의 대상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구로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그런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예수님이 옳게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뭐 여기 성경에 창녀로 나오니까 그 창녀와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밥 먹고 그런다면은 그걸 보고 뭐 괜찮다고 생각할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집사람부터 쫓아낼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목사 정신 나갔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불량학생은 불량학생끼리 어울리는 생각하는 것이고 또 모범생은 모범생끼리 어울리는 생각하고 공부를 못한 아이는 또 공부 못한 아이끼리 어울린다. 뭐 이런 게 인간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마태의 집에서 이처럼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이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 볼 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보십시다. 12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다. 이렇게 말씀한 뒤에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뭐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고 세리처럼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신자는 자기가 죄인됨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거란 말입니다. 본문에 대한 그런 이해가 뭐 그렇게 잘못된 이해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내가 죄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고백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아무 흠인도 없는 의인이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분이 그런 분이 계시냔 말이죠.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은 죄인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죄인이란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인정한다고 그렇게 나를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또 자기를 그렇게 못 박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은 이 본문과 같은 예수님 말씀 때문이도 몰라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해당된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지식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부름에 해당된 신자가 되려면 내가 죄인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거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내가 죄인으로 여겨져서 내 가슴속 깊이에서 난 죄인이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야만이 신자에 해당된다. 그래야만 그게 복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예수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실제적 죄인이 아니라 관념적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돼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 단지 죄인이라는 의식만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상태. 그게 관념적 죄인 상태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저나 또 우리 은석교회 여러분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관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관감할 수 없는 문제예요. 말한 대로 입만 열면 나오는 죄인이라는 그 말 때문에 나를 처음부터 죄인의 범죄에 집어넣고 생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의인으로 살면서 내 생각에는 죄인으로 산다는 그런 착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있다면 그 착각부터 깨워져야 되고 정말 진심으로 실제적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죄인이라는 거, 그것은 죄인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한 죄인들처럼요, 실제적으로 자신을 그런 참 그 멸시받아도 쌀 그런 추한 그런 사람으로 아예 나를 그렇게 봐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의 죄인,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우리가 생각처럼 쉽다고 생각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에서 욕심이 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걸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세상 보고 삽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이런 것은 난 죄인 되었다. 그래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은 점잖은 거죠. 그냥 고상한 죄인이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탐욕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을 의지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악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파렴치한 모습이 내 탐욕이다.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내 욕심이다. 그렇게 여기냔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탐욕이 있는 나를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그 탐욕을 가볍게 여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말은 죄인 그렇게 하는데 실상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실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죄인으로서의 흔적, 그것은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세일이나 죄인들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일이나 죄인처럼 살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을 놓고 본다면은 누가 더 모범적으로 삼 사람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자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세리 쪽이 아니고 바리새인 쪽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져야만이 이 사회가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바른 사회, 뭐 아름다운 사회, 뭐 이렇게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 사회가 세리나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버린다면은 그 사회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가 나서가지고 부패를 근절하려고 하고 또 성매매 같은 것도 막 그 근절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회에 사라져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바리새인의 삶,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의식,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의식이 뭔가 하면은 모범적으로 산 자기들의 그 삶을 신앙적인 의로 여겨버리는 것, 그게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비해 성편 삶을 산다고 했던 세리나 죄인들, 그들을 상종 못할 그런 악한 들긴 것, 그런 의식들,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모범적인 삶 때문에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고 또 세리 쪽은 아주 악하다는 그런 구분을 가져버리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런 구분의식입니다. 갈라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구분의식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내 자신을 죄인이라 이렇게 말한 우리들에게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구분의식이 없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지금 뭐 돈이 많고 적은 가지고 사람 구분하고 뭐 지식이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사람 구분하고 그런 의식을, 그런 구분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구분의식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구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을 기준해 가지고 나오는 구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은 난 복음을 아는데 왜는 모르느냐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해버릴 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처럼 구분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의로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난 사람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기준해가지고 넌 아니다 이런 그 구분이 나올 때 그것이 뭐냐면 내 복음을 내 의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을 내 어떤 정당함,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겨버릴 때 나온 현상이 뭐냐면은 복음을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의 비난이 나와버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걸 스스로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란 걸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한 지혜가 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도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행여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어떤 복음의 뜻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서 우리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자신을 봐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고 그 덕분에 인간 지혜로 알 수 없는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알고 받으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 전에 우린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주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지는 거.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복음에 무지한 옛날 내 모습 보게 됩니다. 지금의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지혜가 저 사람에게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 사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뭘 모른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속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 아직까지 일을 못하냐? 그런 말은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뭐냐?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걸 내 실력으로 간주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규례를 지키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걸 자기 실력으로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은속교회 그 안에서 어떤 복음의 문제로 서로 알미 다를 때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걸 볼 때는 참 괴롭습니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알고 모른다 이게 없이 없고 모두가 똑같아 동일하게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뿐인데 그런 암과 모른 것 차이를 가지고 충돌 생기는 거 참 저는 괴로워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과장입니다. 밥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 되자 이런 말보다도 정말 내가 죄인 되어서 주 앞에 나오느냐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정말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은속교회처럼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런 분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정말 우리 경계하고 살피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 말하자면 복음은 실력이 아닙니다. 은혜일 뿐이죠. 그 점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 말을 대개는 그 병든 사람이 의원을 찾고 건강한 사람 의원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야만 예수를 찾는다.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건 너무 단편적으로 이 구절을 보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원에 대한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뭐니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인애가 곧 궁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제사는 아무나 주관치를 못합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주관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 시험 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되는 가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가문만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병이 들면 어떻겠냐? 병 들면은 아픈 몸을 끌고 제사를 주고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몸이 돼버립니다. 이런 규례가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 자손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상 가문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 흠이 있을 때 그 흠이라는 것은 소경된다든가 뭐 절도된다든가 손가락이 잘라진다든가 어쨌든 몸에 장애가 생길 때 그때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레위기 21장 20절에 보면은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이참 말하기야 이런 그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신체에 장애가 생기거나 뭐 괴혈병, 버짐 같은 그런 병이 생기면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못 나간다. 제사도 뭐 주관치를 못 한다. 그것은요. 제사장으로 생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병든 제사장이라면 얼마나 그 병이 낫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제사장은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의원에 대한 갈망은 이건 정말 뭐 이건 그 심정이 대부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단지 뭐냐면 내 감기 들었네, 좀 무거운 병이 들었네, 의원이 필요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런 갈망이란 말입니다. 병이 든 제사장의 의원은 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자기를 하나님께 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심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나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흠 있는 병든 몸이다.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건강한 이렇게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궁휼을 알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병든 악한 흠이 있는 그런 그 자기들이 하나님의 궁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그 궁휼과 그 인해 그걸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제사들이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 나간다. 우린 제사를 잘 드리고 우린 건강하다. 이렇게 여길 뿐이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궁휼은 절대로 그들은 보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병든 자, 불쌍한 몸이라는 것. 이 사실을 그들은 감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을 그런 존재라는 걸 그들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궁휼로 오신 예수를 그들은 피로치 않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복음을 아는 불쌍히 여김 받을 사람이고 넌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다 모른다, 예수를 안다 모른다. 이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이 내 머리에서가 아니고 내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을 가지고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구준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구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쫓으라 개놓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은 마태를 데리고 마태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죄인과 식사하는 그런 장면을 마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사는 마태에게 왜 가장 먼저 죄인과 식사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시비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냐 말입니다. 이것도 분명 예수님 의도한 바가 있거든요. 그 생각이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너도 사람들이 상종치 못할 그런 죄인으로 부른받았다는 것, 그 사실을 평생도록 잊지 말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도록 나도 사람이 상종치 못할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 그건 마태가 주를 쫓으면 평생도록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당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고백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부르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딱 되어져 버리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복을 안 구합니다. 천국만 소망합니다. 교회 부흥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당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은속교회가 무작정 정당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복보다도 하늘의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내가 정당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거룩해서 그런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생각을 하든 뭘 알고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두는 그런 바리새인의 구분의식이 나올 수는 없다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기준에서 나의 그걸 나의 정당함으로 끌어당기면서 난 너보다도 좀 낫다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건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립니다. 결국 말로는 죄인이라 하면서도 실상은 의인으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다 저와 여러분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면은 그게 내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그게 내 의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인간 사고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임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여러분 빠져들지를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수시로 우리의 악을 포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 또한 불쌍히 여김 받아야될 존재 지나지 않는구나. 이걸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알고 또 하나님 긍휼이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 신자로서 모여진다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오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서요. 항상 나의 그 못난 거, 나의 악함부터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항상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통해 타인을 비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죄인이 아니고 실제적인 죄인으로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고 혹 세상 때문에 예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분을 본다면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신 주님의 그 심정이 아니더라도 그 심정을 뭔가 좀 흉내를 내는 그런 비슷한 그런 마음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좀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 궁유를 내가 압니다. 헛된 것이에요. 궁유이 있다면 궁유이 발상이 되어져야 되죠. 그건 성부의 모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죄인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죄인이십니까? 대답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실제적 죄인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긴 바를 그런 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 다 먼저 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크고 놀랐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 공의를 깊이 알아가시고 그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아는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들어보면서 우리 머리에 쌓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때로는 내 머리에 쌓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의식에 지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난 죄인됨을 아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내가 죄인이 되어 주 앞에 나오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인가를 그렇게 나를 여기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고 소원하면서 그 공의를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모임으로 인해서 이 은속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증거되고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관계가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